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후 맥락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공의의 재발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이 인류 사망의 순위 1위랍니다. 사망 원인의 1번이 심장질환 때문에 그래서 심장마비를 포함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9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당 1025명이 심장질환으로 죽고 3.5초당 한 명씩 심장질환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3.5초마다 누군가 마지막 숨소리가 끊어진다라면 지금 만약 그 숨이 끊어져서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얄팍한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전능자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어떤 법정적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 선행, 착한 일, 크레딧이 될 만한 그러한 것, 그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의 상급을 결정하는 요소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신분적인 정체성의 확보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어떤 법정적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설교 제목을 공의의 재발견이라 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이런 뜻이겠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반복해서 드려요. 놀랍게도 아침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이고요.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양을 검사한 뒤에 제단 북쪽에서 잡습니다. 도사를 합니다. 목을 가릅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게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양의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각을 뜹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제단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하게 정돈해놓고 불을 붙여서 그것을 아까 각을 뜬 모든 부위를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것이 오전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번제를 천년이 넘게 지켜왔을까? 그것은 실체에 해당될까?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뭔가 계시하고자 하는 것의 그림자일까라고 하는 그림자는 형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림자 자체로는 생명이나 인격이 없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자를 던지는, 그림자를 만드는 실제 주인공, 실제 주체, 그것이 오고 있다라고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때로부터 천 몇백 년이 지났을 때 매일 한 번씩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들었으니 천 몇백 년 동안에 이 번제를 몇 번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가 배교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횟수의 이 상번제가 들어졌겠느냐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옵니다. 실체를 그림자만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지키게 했을까? 십자가 사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진짜 실체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양일 리가 없겠죠. 양의 모습일 리가 없겠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오로 묶는 구원 역사의 정점에 해당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개는 앞에 있는 정간사, the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정간사로 그러죠. definite article인가요? 정간사.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Ho amnos tu Deu.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수천 번의 번제를 들어온 그 어린 양. 그건 동물이에요.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겉으로 기다려왔던 그 실체로서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외친 것은 더 이상 그림자, 동물 제사를 붙들지 말고 그림자를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 진짜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한 지 3년 반이 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십시오.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력으로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정도로 정확하시고 그분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수학의 세계를 만들어내신 바로 그 크리에이터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요. 제3시가 되어 오전 9시 되어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어린 양이 죽어가던 정확히 바로 그 시간에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많은 지식인,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인용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도 하면서 언급을 해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스승이나 훌륭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 정도? 또 조금 아는 사람들은 선지자, 승각자, 우인 반열?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단 위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할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 부릅니다. 왜 굳이 어린 양이어야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이 바르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피투성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초림은 처음 오신 것은 바로 그 목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 교육이 잘못되었으라든지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 죄의 빚이 인류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한가?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인류가 직면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현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자신을 위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 두 구절을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을 이 두 성경 구절은 재미있게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인류는 없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뭐 해탈을 거쳐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초월했다라고 주장하는 인격일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이 말씀이 맞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가 가짜이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첫째 전제이고 두 번째는 이 죄를 범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단계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의 first stage예요. 첫 단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의 영혼을 잃게 하신 그 창조주와 영혼이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인류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영혼 가운데서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대신 분리를 당하는 죽어주는 인물이 나타나면 나 개인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류 가운데서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죄 없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일한 자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가? 법정적인 요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율배반적인 여기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키위래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아, 나는 키위야. 내 패스포트도 뉴질랜드 패스포트이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한국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기 유리한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서 일관적이고 통일된 하나의 person, 인격체이십니다.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그러짐에 대해서,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 대해서 이것을 불편해하세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거나 부당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면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그러면은 이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방대해요. 무슨 정도로 방대해요. 그런데 질서 가운데 움직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소행성, 갤럭시, 그러한 것들이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될 때 그 소행성들이 따라가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움직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못하세요. 한국에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 44명이 여중학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고 협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인 이 여자아이에게 네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라고 폭언을 했고요. 이 고등학생 43명의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43명 중 한 명도, 단 한 명도 증거와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호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나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했습니다. 결혼도 다 하고요. 반면에 이 피해자인 중학생 여자 아이는 고향을 떠나 떠돌면서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가 잘못된가요?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수가 있어. 경찰이 왜 그런 말을 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내면에 공의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완벽한 공의를 반영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남아있어요. 우리 내면의 공의를 향한 갈망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묵상해야 됩니다. 가끔 나의 필요, 안 되는 일들, 그게 매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것은 사소한 일이에요. 10년 뒤에 생각나지도 않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영혼 전체, 나의 존재 전체와 관련된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오리 관습 가운데 무루아라는 것입니다. 무루아. 공동체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다가 그 소유물을 벌줌으로써 그 잘못을 사회적으로 닦아내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무루아라고 한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우리 조상들의 정서 가운데 자녀의 잘못을 대신해서 부모가 종아리를 맞는 그런 대체 형벌이 있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내가 잘못했다, 너 해초를 가지고 아빠 종아리 쳐라 그러면 막 신나게 하나. 아빠 진짜지?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리면 안 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은 우리가 맞아야 할 영원한 심판의 매를 자신의 등에 다 받아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맘 샤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확장에 맞서서 체첸과 다게스탄 지역을 통치한 전설적인 지도자라고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화가 이맘 샤밀에 대해서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군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을 만듭니다. 적과 내통하거나 타협을 주장하는 자는 백대의 죄칙에 처한다. 엄격하죠. 그런데 어느 날 법을 어긴 범인이 다름 아닌 자기의 어머니로 밝혀집니다. 이 샤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통치에 있어서 의롭게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밤낮 사흘을 금식하면서 고민한 끝에 어머니를 광장으로 끌어내어서 채찍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처벌을 집행하는 형리가 어머니 등에 채찍을 내리치자 재판장에 앉아있던 샤밀이 뛰어내려와서 어머니를 감쌉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은 뒤에 남은 99대의 채찍을 내 등에 내리치라라고 명령하면서 끝내 그의 등이 피투성이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 인류 모두는 희망이 없어져요. 왜? 모든 인류는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우리는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전능자께서 자신의 위에 화살을 쏘도록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보신 하나님의 섭리임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에게는 이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심판의 관역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기 전에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서,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일관된 어떤 무언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저작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저자들을 다른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썼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말씀이라면 일관된 뭔가 흐르지 않을까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각각 저자는 다르겠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흐르지 않을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관역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관된 메시지가 창세기로부터 흐르고 끝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일곱 장면을 잠시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창세기 3장입니다. 가죽 옷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의미하는데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합니다.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만드세요. 가죽 옷.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단 말이에요.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향해서 사망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벌을, 짐승을 잡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최초의 십자가 예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우주적인 은혜입니다. 가죽 옷. 두 번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 다뤘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모양이 활의 시위가 땅을 향해 있지 않냐고 하늘을 향해 있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 당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언약을 어겨서 심판이 필요해진다면 공의의 화살을 내 가슴에 쏘아 그 대가를 치르겠다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전능자의 비장한 십자가 선언입니다. 이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잡아내셔야 해요. 세 번째,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들 대신에 숫 양을 대신 예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우리는 물질이 부족할 때, 공급의 차질이 있을 때, 아,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해 주신다 라고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이 문장의 근원적인 뜻은 아들을 공의의 제물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제물로 예비하신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그곳을 모리아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모리아산. 모리아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밝히고 있고,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곳이 정확하게 2000년 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의 능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확성과 하나님의 계시의 무수함이 여기 있음을 너무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공의의 칼날 아래에 묶여있던 인류, 이삭이죠. 이삭은 잘 있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칼날 아래 묶여있는 그런 인류를 풀어주시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자를 묶어서 스스로 심판하셨어요. 네 번째,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기생 라합의 붉은 줄입니다. 여리고는 죄로 인해 멸망할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리고가 정벌당할 때 라합은 창문에 뭐를 내렸죠? 붉은 밧줄. 왜 붉은 밧줄이었을까? 왜 이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었고 라합과 그 전체 가문의 구출로 연결되었으며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만이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의 장자 심판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심판의 메신저가 지나가도록 유월하도록 패스오버하도록 정하신 사건. 재미있는 것은 문설주는 지금 보세요. 이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문설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대야에다가 어린 양의 피, 붉은 피를 우설주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문설주에 임방에 이렇게 바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눈감아 주지 아니합니다. 심판의 사자는 피를 보고 이 집은 죄가 없다.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고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누군가가 사망을 당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는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골고다 언덕의 법정적인 선언을 믿고 내 것으로 만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민수기 21장입니다. 광야의 노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서 불법에 눌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급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죽어서 나갈 때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신음하고 위를 쳐다보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믿을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땅으로 얼굴을 숙여서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저 노뱀 기둥에 달려있는 이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라고. 아, 죽어가는데 그 귀찮게 시키느냐고. 아, 보라니까. 노뱀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살았더라. 뱀은 저주와 죄의 상징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장대 위에 매달릴 거예요. 1500년 뒤에. 해독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바라보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겁니다. 반석과 관련해서 물 나오는 것은 두 장면이 나오는데 17장은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해요. 두 번째는 그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불순종하여 반석을 침으로써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악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석을 쳐야 돼요. 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난 그 물에 대해서는 명령만 하면 되는데 또 친 거예요. 모세가.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이렇게 내리치라고 대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로 그냥 대는 정도가 아니고 내리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처럼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듯이 파괴될 것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는 거예요. 갈라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모세 지팡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해요. 원망하는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맞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지팡이에 맞도록 깨어지게 하심으로 생수가 터지게 하세요. 이것을 이 때로부터 약 한 1400년, 1500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그리스도에게 접목시켜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열려서 이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진리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난 물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그 그림자 사건이 지칭하는 실체 또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명백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모든 구원부터 포함해서 모든 은혜의 음료,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막대기로 내리치심을 받은 십자가의 찔리심을 당한 못 박히신 우리 대신 매 맞으신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흘러나왔음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되시기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권리를 얻으신 거예요. 내 생의 전부를 그분을 향해서 드려도 부족하지 아니한 그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님의 희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심장질환으로 3초마다, 3.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내게 심장의 통증이 와서 호흡이 멈출 때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면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제시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시기를 간구할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는 얄팍한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는 그 행위예요. 유일한 해답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법복을 벗으시고 피고인 석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맞아 할 공의의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신 사건, 하늘을 향해서 당겨진 그 무지개의 화살이 전능자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꽂힌 사건, 그 십자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반드시 나무에 놋뱀처럼 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영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죄값으로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곳에 달리셨고 우리는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안을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 어떤 경우는 뭐 죄 가운데 오래 지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자기의 도덕적인 삶의 스탠다드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는 것을 보는데 구원의 확신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대신 벼락맞고 쩍쩍 갈라진 그 생수를 쏟아내시는 그 반석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흔들리지 않은 평강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금과의 교류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 가운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기로 승리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존경 가치를 지닌 주의 백성들 함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손길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